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19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극형에 처해지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마뉴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 들어가 신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한 용의자 딜런 루프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시작됐습니다. 21살 청년인 루프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흑인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말했습니다. 루프는 사건 직후 달아났다가 18일 오전 그가 탄 차량을 의심한 한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비극으로 규정하고 이는 미국 내에서 벌어진 또 다른 총기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이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13,663건의 테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2,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에서 테러 활동이 늘면서 사망자 수도 8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치명적인 살상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치명적 살상 공격은 20건으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어 전년도인 2013년의 두 건에 비해 10배나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 분자들이 납치한 사람 수도 9,400명을 넘어 2013년의 3배 규모에 달했습니다. 테러 관련 사망과 납치는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다음 주 열리는 그리스 사태와 관련한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를 앞두고 19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유럽 재무장관들은 야니스 바르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으로부터 기대했던 경제개혁안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앞서 전날 그리스와의 협상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러나 오는 22일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유로존에 계속 남아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합의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의 채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최초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는 국민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며 누구든 메르스가 의심되면 병원에 신속히 연락할 것과 서로 돕고 조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과거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르스와 조류독감을 다룬 경험이 있는 69개 병원들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내 메르스 환자는 중동국가 오만 출신의 남성 여행자로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4명이고 확진자는 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19일 원자력 개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위한 킹 압둘라시는 이날 인터넷에 이 같은 사실을 올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영 알 아라비아 TV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로 16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운영에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위한 킹 압둘라시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의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한 40대 주부가 노를 젓는 작은 배인 카누를 타고 총 3,300km의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미로 아니면 건강을 위해 이렇게 긴 항해를 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이 여성은 바로 이 수질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미 동부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해 허드슨 강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있는 다섯 개의 큰 호수 중 하나인 이리 호수까지 차례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강과 호수를 지나서 다음 달 20일에 미 중서부의 대도시 시카고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성은 뉴저지주에 사는 마고 펠레그리노 씨로 두 자녀를 둔 48살의 주부라고 합니다. 펠레그리노 씨는 강과 호수, 해양 등 미국 전역의 수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용감한 모험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펠레그리노 씨의 도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펠레그리노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청정수질 보호를 외치면서 크고 작은 도전을 성취해왔고 내년에는 또 다른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펠레그리노 씨는 특히 항해 중에 수집한 다양한 사진과 관찰 내용, 정보를 인터넷 연계망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워싱턴은 주말 동안 무덥고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주말인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낮 최고 기도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늘 뭔가 도전하는 사람에겐 깊은 물도 높은 산도 문제되지가 않겠죠? 마빈 게이와 태미 터렐이 부릅니다.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You don't have to worry.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에서 총을 쏴 9명을 살해한 용의자에게 살인죄 9개 항목이 적용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주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8500년 된 6월 케네윅맨이 북미 원주민과 아주 가깝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첫 소식 보죠. 미국 언론들은 수요일인 지난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이 백인 청년이 권총을 난사해 9명을 살해한 사건을 연일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체포된 용의자 딜런 로프에게 적용된 혐의가 발표됐군요.
그렇습니다.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시 경찰국은 용의자 딜런 로프에게 살인 혐의 9건과 또 총기를 가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수사기관들도 이 사건을 인종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용의자가 이미 범행을 자백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몇몇 미국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용의자 딜런 로프가 범행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기를 원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 관리들은 또 용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흑인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용의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We will absolutely will want him to have the death penalty. This is the worst hate that I've seen and that the country has seen in a long time.
네, 방금 헤일리 주지사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헤일리 주지사는 18일 아침 미국 MBC 방송과 회견하면서 자신은 반드시 용의자가 사형 선고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법은 현재 한 사건에서 사람이 두 명 이상 목숨을 잃는 중범죄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현장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17일 밤 무고한 시민 9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은 아프리카 감리교회 주변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3355 모여서 꽃다발을 가져다 놓거나 기도를 하던 등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찰스턴시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독교 예배가 열렸는데요. 공식 추모 예배는 미국 시각으로 19일 저녁에 찰스턴시에서 거행됩니다.
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사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전직 주지사를 지냈고 지금은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크 샌포드 의원이 사건 현장에 나와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6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한 바 있었죠.
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자기 조카가 용의자인 딜런 로프하고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다면서 그런 딜런 로프가 사람을 9명이나 살해했다니 너무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를 규제하는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얼굴로 선진국에서 미국처럼 총기 살해 사건이 많이 나는 나라가 없다면서 총기 규제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계기로 참사가 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현 니키 헤일리 주지사가 이 총기 소유 권리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는 19일 아침에 MBC 방송과 회견할 때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자세를 바꿀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헤일리 주지사는 단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비난할 대상을 찾는데 지금은 다른 대상 말고 바로 이 딜런 로프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총기 소유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말고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를 비난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네. 자, 용의자 딜런 로프가 19일 법정에 나왔습니까?
법정에 직접 나온 건 아닌데요. 안전 문제 탓에 용의자는 약 1시간 전에 교도소에서 비디오, 즉 영상으로 보석과 관련된 심리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라고 하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죠. 자, 그런데 18일 연방대법원에서 이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나요?
네, 바로 텍사스 주정부와 남부연합 참전군인들의 아들들이란 단체가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5-4로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을 금지한 텍사스주의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어긴 게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돈을 좀 더 주면 자신이 원하는 문구나 도안을 넣은 이 차 번호판을 다닐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을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건데요. 자, 이 남부연합이라는 게 그것도 뭡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19세기에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북으로 갈려서 싸웠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남북전쟁이죠.
네.
그때 노예 제도를 지지한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갈라져 나와 따로 만든 정부가 바로 남부연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 남부연합 깃발을 보면 노예 제도를 떠올리고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텍사스주가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금지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 소송이 지난 2009년에 이 텍사스주에 있는 남부연합 참전군인들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이 이 차량 등록국에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신청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주정부가 이 번호판을 내주는 걸 거부했고요. 그러자 이 참전군인의 아들들 측이 이 주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고요. 이게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이 사안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는 분명히 하급법원을 거쳤을 텐데요. 하급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1심에서는 텍사스 주정부가 이겼고요. 하지만 2심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이 남부 연합 참전 군인들의 아들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텍사스 주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방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 차 번호판에 담긴 문구나 문안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주체가 번호판을 내준 텍사스 주정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차 번호판에 담긴 문안이나 문구를 누가 영어로 스피크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호판에 담긴 문구나 도안을 봤을 때 저게 누가 말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주체가 번호판을 내준 주정부냐 아니면 번호판을 가진 차 주인이냐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만일 주체가 텍사스 주면 여기에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정부가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도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번호판을 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요, 말하는 주체가 차 주인이면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텍사스 주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이 번호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연방대법원은 이 주체가 주정부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런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허용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네, 미국 안에서 모두 9개 주가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이들 주도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최근 과학학술 전문지 네이처에 북미 원주민의 기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자,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나온 8,500년 된 사람 유골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유전자가 현 북미 원주민의 유전자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유골이 지난 1996년 미국 워싱턴주 케네윅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던데 이 유골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고요?
네, 이 케네윅맨으로 이름 붙여진 이 8,500년 된 유골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원주민 단체와 과학자들이 소송을 주고받았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유전적으로 원주민하고 가까우면 유골을 원주민한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이 유골이 북미 원주민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분란이 생긴 겁니다.
네.
케네윅맨이 처음 발굴됐을 때 이 원주민 단체들이 유골을 땅에 묻을 수 있도록 자신들한테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과학자들이 이 케네윅맨이 북미 원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내서 유골을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란 말인가요?
네, 이게 이 과학자들이 복원한 이 유골의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이 북미 원주민하고 굉장히 다르게 서양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케네윅맨이 유럽에서 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스미스소니안 소속 체질 인류학자들이 유골의 외형을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 작년에 이 케네윅맨은 아이누가 아니면 폴리네시아 쪽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네.
아이누라고만 하면 아시다시피 일본 북부에 살던 소수 민족이고요. 폴리네시아라면 태평양 중남부에 펼쳐져 있는 섬들을 말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 얼굴이 되게 서양 사람들 같이 생겼죠.
네. 자, 그러다가 이번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유골 가운데 이제 손 부분을 얻어 가지고 여기서 유전자를 뽑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와 몇몇 북미 원주민들이 제공한 유전자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이 케네윅맨이 다른 종족보다 북미 원주민들, 특히 이 북미 콜빌 원주민과 아주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유골을 조사한 체질 인류학자들과 유골 유전자를 분석한 덴마크 과학자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셈입니다.
자, 그럼 케네윅맨의 얼굴이 서양 사람하고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덴마크 연구진은 원래 서양 사람과 비슷했던 얼굴이 800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북미 원주민 얼굴같이 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원주민 측이 다시 소송한다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번 견구 결과로 이 북미 원주민의 기원이 완전하게 밝혀질 셈인가요?
뭐 아닙니다. 몇몇 과학자는 코펜하겐 대학이 쓴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은 결론을 완전하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시의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다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간인의 총기 소유에 관한 건데요. 그 역사가 꽤나 깊고 또 미국인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얘기가 바로 총기 규제의 논란이죠.
그러게요.
예, 어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어떻게 민간인이 총을 갖도록 허용을 해서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선조들은 신대륙인 이 미국의 첫 발을 내딛고 이 서부를 개척해 가는 동안에 많은 원주민 인디언들과 무법자들 또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 식민지 정부군의 영향력도 미비했고요.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민간인들도 자체적으로 무장이 필요했던 거죠.
네,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벌였을 때도 이 총을 가진 민간인들의 활약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독립전쟁이 시작됐을 때 시민들로 급히 조직된 민병대가 이 독립군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 미국이 건국된 후에도 민간인들의 총기 소유를 당연시하는 대로 이끌어간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당시 영국 식민정부에 대항해서 이 독립전쟁이 일어난 것도 잘못된 정부는 민간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정신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민간인들의 총기 소유가 당연하다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예, 건국 초기에 이 첫 연방의회가 열리고 미국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도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총기 소지 권리는 수정헌법의 제2조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처럼 민간인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예,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이 유럽 나라들, 또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같은 미주 대륙 국가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민간인들도 등록만 하면 총기를 구입해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일부 나라도 이 총기 소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물론 이 나라마다 등록 방법이나 구입할 수 있는 총기 종류 등은 다 다릅니다.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을까요?
예,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예,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미국인의 민간인이 미국의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는 약 3억 정에서 3억 1천만 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산술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인 한 명당 총기 한정은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네요.
예, 이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대들도 총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총기를 소지한 비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남부주들은 38%, 서부가 27%, 동부지역은 21%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물론 총기 소지를 등록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는 1970년대보다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피해나 사고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하루에 30명 이상, 연간 3만 명 이상 미국에서 이 총기로 인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들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18살에서 35살 사이고요. 3분의 1이 20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15살에서 24살 사이 총기 사망자의 경우는 자살자들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래 대규모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14번이나 연설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11번이 미국 내 총기 사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총기 사건도 빈번하고 총기로 인한 이 피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 정부로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민들에게는 이 건국 초창기부터 심어져 내려온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총기 소지 자체를 못하게 하기보다는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네.
예,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 또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68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총기 규제법이 발효됐습니다.
네.
예, 이때는 이 총기 구입 연령을 제한하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존 헝클리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전 법보다 좀 더 강력한 내용의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는데요. 그게 바로 일명 브래디법입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거죠.
맞습니다. 이 브래디 대변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요. 헝클리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결국은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네.
예, 이 브래디법은 총기 구입을 하고 나서 5일간의 신원 조회 기간을 의무하고 있고요. 또 총기 구입자의 전과 기록이나 정신병력 같은 것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소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말에 이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네.
예, 당시에 한 백인 청년의 총격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서 모두 26명이 숨지면서 이 미국이 큰 슬픔에 빠지자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면서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이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인의 48%가 이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있고요. 41%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죠?
그렇네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60% 이상의 규제를 찬성하고 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같은 비율로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의 입장은 뭡니까?
예, 이들은 총기 소지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총기 소지 반대론자들에게는 이해되기 힘들겠지만 이런 사고나 사건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총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면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전미총기협회입니다. 이 단체는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미국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뭐 꼭 이런 이유 말고도 사격이나 사냥 등을 취미로 갖고 있는 미국인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아직도 시골 지역은 집들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경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지역은 구조적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할 자구책으로 이 총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12년 중서부 오클라호마에 사는 18살 젊은 엄마가 3개월 된 아들과 단 둘만 있었는데요. 2인조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이 강도를 사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총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표적인 총기 소지 규제론자입니다. 이 강력한 신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의 제프시 후보는 이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에 정당 방위법안에 서명한 적도 있고요. 보수적인 총기 소지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종종 1위에 오르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 후보 흑인인데요. 지난 2013년에 이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이 총기 소지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예, 대표적인 보수파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랜드폴 후보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또 병들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기 소지 규제가 답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전미 총기협회 후원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릭 센트럼,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후보의 대부분이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생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에스더 씨입니다.
My name name is Esther. I just graduated from the master's program at George Mason University for elementary education.
제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저는 조지 메이슨 초등교육 대학원을 졸업했고 유치원부터 6학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임용돼서 올 9월부터 비엔나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교사로 재직하게 됐습니다.
에스더 씨가 전하는 미국 이야기,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I've been in serving at many churches and volunteering at many churches. As of now, I am volunteering at a youth group.
저는 여러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평소에는 교회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대학생들을 지도했고 방학 때는 해외로 미션 트립, 선교를 나가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는 해외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집 청소를 한 적도 있고 집 차고에 큰 기계를 들여놓고 티셔츠를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누군가를 돕고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옷을 만들어 팔았어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병원, 도서관,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저는 미국을 살기 좋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인 volunteering,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네요. 미국 생활 모습 하면 역시 이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무보수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어릴 때부터 이미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진학을 할 때도요.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보다는 이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자원봉사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2011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미 지역사회 서비스 연합의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미국인은 약 6,300만 명입니다.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보낸 시간은 77억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30억 달러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1,730억 달러가 넘는 가치 일을 무료로 봉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5.4%로 4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거나 뭐 쇼핑, 장 보는 걸 도와주거나 집을 봐주는 것 같은 이웃들과 가볍게 나누는 이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62.5%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인 10명이 모이면 그중 6명은 어떤 식으로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원봉사가 꼭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로도 많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영리단체나 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에서 마련한 해외 선교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다녀왔다는 얘기 에스더 씨에게 들어보시죠.
Sometimes over the summer, my church goes on mission trips. So I've been to Kazakhstan not so long ago. There we did a lot of children's summer camps.
얼마 전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몇 명씩 인원을 나눠서 현지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도왔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아이들을 위한 캠프, 여름학교를 운영했고 어떤 친구들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왔어요. 젊은 남자들은 마을에서 집 짓는 일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 현지 주민들을 도와주는 지역 원조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I've also been to Brazil and we worked in rural areas.
브라질에 갔을 때는 산속 깊이 있는 오지 마을에 머물렀는데요. 그 지역 교회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현지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어요.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요.
I think that going on these kind of trips to help other people is so much more rewarding than it's much more memorable and more meaningful to my life.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은 제게도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현지 아이들을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 마치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게 큰 보상을 안겨줬어요. 브라질에서 봉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어요. 힘들어도 기분은 늘 좋았고요. 남을 돕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에스더 씨처럼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남을 도우면서 결국은 자기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봉사가 결코 희생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 씨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자원봉사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I prefer missions, spending my time helping other people on trips. If I do go on missions, it's spending my summers doing fundraisers and training and prepping for the trip.
만약 저에게 멋진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것과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쪽을 선택할 거예요. 사실 해외 선교를 가려면 기금 마련도 해야 하고 미리 교육도 받고 준비할 게 참 많아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해변에서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면 쉴 순 있겠지만 힘든 오지 마을에서 현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한 시간이 결국은 저 스스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Personally, I get to reflect and grow so much more as a person. In the end, I think it's so much more rewarding.
남을 돕는 봉사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돌아보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남을 돕는 건 결국은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에스더 씨 오는 9월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인데 이런 자원봉사 경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정말 하기 힘든 미국인들의 사회 참여 얘기인데요.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네, 포스터 케어라고 하면 부모의 문제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게 됐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정부 보호 아래 다른 가정이 키워주는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쉐리 웰치 씨에게 들어보시죠.
My four daughters are all grown now. And
저는 다 커서 성인이 된 딸이 넷 있는데요. 그중 제일 큰 딸이 얼마 전에 포스터 케어,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큰딸 부부는 아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친자식 대신에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에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기로 한 겁니다.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자기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폭력에 노출돼 있거나 방치된 아이들이죠. 정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위탁가정 부모들에게 맡깁니다. 저희 딸 같은 위탁가정 부모들은 아이들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고요.
네, 위탁가정은 정말 단순한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선 봉사네요. 이 상처받은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일인 만큼 시간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 양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위탁가정 부모는 원한다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강의도 듣고 집 안전 확인, 지문 검사, 신분 확인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웬만한 자원봉사 정신으로는 하기가 힘든 일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쉐리 웰치 씨에게 들어보시죠.
She goes to a church where they very much support the foster program.
제 큰딸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에요. 물리치료사인데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저희 딸도 위탁 가정을 시작한 거고요. 저희 딸 같은 위탁 부모의 바람은 아이의 가족들이 다시 함께 똑바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친부모가 있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임시로 돌봐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죠.
So the goal is that they will be able to work this child back in with her original family. And if they're able to,
위탁 가정 부모들의 가장 큰 목표는 친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좋아져서 아이들을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만약 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데려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 가정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이 아무도 아이를 원하지 않고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위탁가정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죠. 저희 딸은 위탁가정 부모가 되어 돌봤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해요. 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자원봉사 현장으로 가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the mend. On the mend입니다.
'on the me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여동생 좀 어떠니? 지난주에 수술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다행이네. 계속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will.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me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On the mend' On the mend. The word mend means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or damaged. And the expression on the mend is used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Mend.
Mend는 동사로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수리하다, 결점을 없애다 또는 개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mend는
병이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의 여동생이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떠냐고 제이슨에게 묻자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stin is on the mend, so there's no need to worry. 라고 하면 Justin은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review the expression on the mend. On the mend is used when you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On the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인 모나이시 부릅니다. 칙투칙 들어보시죠. 자, 교수께서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hang around me throw the way.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would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t would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he charm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cheek to cheek, to cheek to cheek.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해외 테러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국제연합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ISIL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군의 대통령 특사로 파견돼 있는 존 앨런 사령관은 최근 브루킹스도하 미 이슬람 세계 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앨런 사령관은 해외 테러 분자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슬람 급진화 시점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결의 2178호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국경 강화와 정보 공유, 테러 목적의 여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여 개 협력 국가들이 전투 지역으로 여행하기 더욱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사법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테러 분자들은 급진화됐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위해 더 이상 고국을 떠나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자기 나라에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급진화된 개인들에게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으며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나라들이 잠재적 해외 테러 전사와 전투 공간 사이의 지역사회 모든 경계에 있어서 그리고 차출과 급진화 시점에서 즉 모든 연관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연합국의 해외 테러 분자 전담 부서는 9개 전투 현장에서 행동을 조직하고 있고 국경 통제에서부터 정보 공유와 여행지도 제작, 법적 능력 개선, 그리고 해외 전사 유입에 대응하는 사후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SIL은 자기 고향 마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방 각국에 있는 소수계, 특히 아랍이나 동남아시아 출신들의 경우 상당 부분 박탈감과 이질감을 갖게 된다고 앨런 장군은 지적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기로 바라보는 기회와 자신들이 믿는 기회들 사이에서도 괴리감을 느끼며 이는 곧 그들 스스로의 삶에 바로 적용됩니다. 앨런 장군은 우리는 이 같은 박탈감과 근심을 조작하는 ISIL에 대항해서 젊은이들을 인도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뿌리 문제를 다루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테러 분자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중동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